주시겠습니다. 오늘이라는 그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건과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기쁨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바울은 감옥이라는 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나이도 들었고요.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아서 누렸는지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리고 편지를 쓴다고 해서 요즘처럼 누가 전해주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옆에서 바울과 디모데라고 했던 건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잘 못 써요. 제자가 같이 도와주고 그거를 가지고 또 누가 전달하려 그러면은 거기까지 인편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거 안전한 거 어떻게 되는 거 이 어레인지먼트 하는 거가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 입장에서 자기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쁨을 전해주겠다고 했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빌립보라는 아이들의 이름이 필립이면은 그럼 그렇게 해당되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준 여파가 그렇게 커서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동네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나고 오늘에도 의미가 있게 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어떤 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누구든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했을 때 만드셨던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이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로 손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울은 기쁨을 찾아 누렸는지 첫 번째 포인트는 손뼉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손맛입니다. 풀어갑니다. 바울은 손인데 이 손을 통해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 손에 기도의 손으로 이 손이 바뀔 때 거기서부터 손뼉까지 내려왔습니다. 악수를 할 때의 이 기원이 로마 시대의 상대를 믿지 못해서 다들 흉기를 손에 감추고 있으니까 손바닥을 펴서 너 솔직한 정직한 손바닥 내 정직한 손바닥 이것을 내 손에 없음을 드러낸 민 손바닥 민 손바닥의 만남이라면은 그 정도면은 악수 정도 갖고는 평안하십니까 되겠지만은 박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과 사람의 행복한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기쁠 때에 손뼉을 칩니다. 근데 손뼉이라는 한국말이 참 멋진 말이에요. 이 손의 뼈와 저 손의 뼈가 마주쳐서 만나는데 손과 손의 바닥이 마주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손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뭔가를 잡고 있으면은 손뼉은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뭔가를 잡고 있으면은 기쁨의 손뼉은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는 이 세상에 보이는 내가 사는 요것만 다라고 보이는 새 속은 그거는 세상에 속한 겁니다.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겁니다. 새 속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려면 네 손에 뭔가를 집어야 된다. 그래서 돌잔치 때라도 정말 보기 안쓰러워요. 그냥 애를 원하는 거를 잡도록 유도작전을 하고 그걸 안 잡으면은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구박을 주고 잡을 때까지 애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자녀 교육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 잡은 거 너가 잡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거 잡아서 간 사람 가서 속사정 들여다보면 까시인데 그 까시를 못 주겠다고 조기 교육에 조기 뭐에 그러다가 조로해서 일찍 죽는 것까지 가는 것까지 책임질 것인가?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뭔가를 잡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사자가 붙은 사이를 보려면 열쇠 세 개를 주어야 한다. 뭔지를 몰라서 한번 구글에서 찾아가 봤어요. 요즘은 다 나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개런티로 두 개를 더 해야 되더라. 이런 댓글까지 보면서 그렇게 농으로만 넘길 수 없었던 거는 왜일까요? 행복은, 기쁨은 내 손에 뭔가를 잡아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느끼는 그 희열, 그 기쁨의 방식에 부러우면 진다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그저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나도 수긍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씁쓸한 자각이 있어서는 아닐까. 그리고 정 내 손으로 내 손 안에 넣지 못할 것 같으면은 반대로 펴는 손바닥을 꽉 쥐어서 주먹을 만들어서 폭력의 주먹을 행사해서라도 손에 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남의 것을 탈취하면은 된다는 거. 힘을 키우라고 가르치는 거. 그 힘이 가시적이고 폭력적이고 위압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릴 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저도 어릴 때에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로 올라가려면 섬기는 긍휼에부터 하여라. 그것이 단순히 방법이나 과정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천국의 영원 무궁토록 당신은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모습인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가지고 가는가? 폭력의 위해가 암시된 이 주먹을 흔들며 정권을 지르며 휘두르며 탈취의 기쁨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움켜진 주먹으로 박수는 불가능합니다. 손뼉은 안 나옵니다.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고 눌러서야지만이 이긴 그런 기쁨은 이긴 기쁨은 가지는 순간 진편은 못 가지는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편파적인 기쁨이라서 모두가 함께 환영하는 박수는 안 됩니다. 기쁨의 박수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평적인 박수를 바울은 기도한다는 수직적으로 이 손을 드는 동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수를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 말이 our country가 우리나라면 아니지만은. 그 위쪽에 계신 분들이 박수치는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수평으로 치는데 유독 한 사람만 박수를 위아래로 가고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야, 저 박수의 자리는 그거는 놓을 수가 없는 박수겠구나. 한국 민족은 박수 하나도 서열이 있는 그런 구조 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꾸린다고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과는 참 차이가 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기본 동작은 우리는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가 기도의 기본 동작이지만 유대계 회당에 가보십시오. 구약에서 나오는 기도의 기본 동작은 손을 하늘로 올리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은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고 말합니다. 성소 안으로 안 들어가도 성소를 바라봄으로 그 동작으로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함으로 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소의 방향으로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송축하는 일이 저도 힘들게 배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제가 자란 전통에서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저요라고 잘났다고 질문하거나 이거는 경거망동한 동작입니다. 그거 외에도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저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를 볼 때에 뭐든지 손에 쥐고 흔들어야 안심이고 손에 잡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온 처세에 내가 젖어온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손을 펴서 올리면은 저절로 그 손에 잡혀있던 모든 것들은 미끄러지듯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허공인 줄 알고 빈손을 올렸는데 그제야 내 손에 허공이 아니라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 하늘이 내려와서 닿을 듯이 내 손을 잡아줌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 것과는 다르게 하늘은 잡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미국을 가졌습니까? 미국이 여러분을 가진 거죠. 속한 거죠. 거기에서 통하는 원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왜 우리는 천국으로 갖고 가면은 내 손에 있는 것만 가졌다고 말을 합니까? 내 손 안에 뜬 물, 그거는 바닷물이지 바다를 누리는 사람은 창파로 바다로 나가서 속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8편에 8절에 나오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한 표현이 나와요.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이게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 손바닥과 빈 손바닥이 만나니까 박수가 되듯이 산과 강이 오염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보이니까 그게 마치 박수를 치듯이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듯이 우리가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가 금가락지를 끼고 있다고 행복했습니까? 머리가 똑똑했다고 행복했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뭐부터 헤아렸습니까?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그리고 말하는가, 웃는가, 돌리는가. 그것만 돼도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 그대로 올 수 없겠니? 네가 가진 네 인생 모든 허접하게 됐고 그거 다 내 계획 안에 내가 짠 건데 나를 믿지를 못하겠니? Come as you may. 빈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라는 것이 꼭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인생의 끝점에서만 해야 되는 순간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다시 돌아가는 내 모습으로 가는 거가 그게 내 모습을 아는 거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기형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선사였던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말이 참으로 시편 98편의 8절의 말씀이구나 깨달은 말씀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 끝을 복음의 성경의 예수의 시편이 다른 것은 그 다음 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나는 나다.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과 담대와 그 선포를 하기는 힘듭니다. 바로 9절에 주님께서 오신다.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무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당신이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감당한 것을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업적으로 바로 가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수가 없으면은 시편 47편 1절에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한 기쁨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와 천국이 우리의 생애에 도래할 때에 기도의 손으로 올릴 때에 하늘이 맞닿을 때에 이 수직의 손에서 내가 이거 있어야지만이 나는 이룰 수 있다고 했던 것을 저절로라도 어차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놓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옳지다. 귀가 있을 자는 들을지언정. 그때에 우리는 드디어 손뼉칠 만한 기쁨을 우리는 가집니다. 흐르는 강물도 손뼉칠 줄 아는데 태산처럼 있는 산도 함성을 지를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제 자녀된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 기쁨은 여러분에게 주는 손맛의 선택입니다. 하나를 가지면은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고요. 하나만 가지면은 하나밖에 못 가집니다. 설명합니다. 손맛에 두 가지 손맛이 있는 것 같아요. 낚시꾼의 손맛과 할매의 손맛으로 풀어봅니다. 요즘 친교 시간에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새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그분이 고려족이신데 가장 큰 취미가 낚시였어요. 다른 말을 안 통해도 일단은 낚시로 들어가면은 그분이 잉어를 어디서 낚았고 보여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남자들은 그 대화가 뻔해요. 막 대화를 나오면 저는 거기서 아주 얻는 게 많습니다. 정말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런 데 따라가서 하나씩 배우는 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낚시는 손맛입니다. 세 가지 손맛이 있대. 고기가 미끼를 톡톡 건드릴 때, 낚싯대와 찌를 통해서 전해지는 간들거리는 손맛. 이게 거의 그냥 그 긴장감 대단하다 이겁니다. 안 해봤지만은 상상만 해도 느껴질 것 같았어요. 두 번째 그들이 알려주신 말은 미끼를 물고 확 낚아챌 때에 그 순간에 내 손에 확 들어오는 낚아채는 그 손맛 할 때에 저도 아멘 정말 그 맛 한번 하고 싶어 저도 마음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맛은 도망가려는 고기와 줄을 사이에 두고 묵직하게 팽팽하게 벌리는 밀당의 손맛. 이 정도로 시적으로 멋있게 풀지는 않으셨습니다. 전 제가 워낙 시적인 감성이 있는지라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서 가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웬만한 거는 잡으면 아 사이즈가 안 되네 다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3시간도 4시간도 긴 멀미를 하면서 그 손맛에 간다고. 3손맛. 야 그렇구나. 그런데요 그 손맛은 즐거움은 낚싯대를 잡은 그 사람만 느낍니다. 그리고 그 현재에만 느끼지 그것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강태공은 계속해서 기쁨을 주는 구원의 바다로 가는 것이죠. 그걸 갈 때에 너무 구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원을 찾아서 영적인 체험을 찾아서 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찾아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나 골프 치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이나 그 원리로 가서 보면은 다 설명이 됩니다. 그게 현재에 느끼는 pleasure, 나의 감각 느끼는 그것입니다. 손맛의 재미를 소비하는 겁니다. 나만 소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저는 할매의 손맛이 아닐까. 무슨 음식점 이름도 또는 뭐도 할매 손맛 이러면은 생각해 보십시다. 할매 손맛이 할매가 혼자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혼자 김치 만들어가지고 혼자 김치 먹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할매 손맛이라고 하겠습니까? 욕심쟁이 할망구라고 말하겠지요. 할매 손맛에는 할매 혼자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웃과 가족과 주변까지 김장김치 하듯이 포근하게 먹게 되는 이런 할매의 마음, 여기 한국말에 할이라는 한자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고 거기서 기원이 칸입니다. 징기스 칸 하는 한자가 똑같은 한자입니다. 거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라 요즘 시대가 중요하니까 할머님의, 큰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할매 손맛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정스럽고 풍성하고 더물어 느껴지는 따뜻함, 훈훈함이 느껴지는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17절,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느냐 하니 있더라도, 이게 개역성경에는 관제로 붓는다는 겁니다. 제사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붓는 겁니다.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자극적인 표현입니까?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네 번이나 함께 기뻐하도록 나를 쏟아붓더라도 이렇게 기뻐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할매 손맛을 가지면은 낚시꾼의 손맛 못 가집니까? 하면서 맛보는 거는 할매가 다 맛보고, 어릴 때에 옆에서 그거 맛보는, 김장 속 맛보는 재미가 얼마나 컸는데요. 그게 할매 손맛을 가지면은 낚시꾼의 손맛만 가지는데, 낚시꾼의 손맛만 가지면은 할매 손맛은 못 가집니다.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은 불편한 자기 환경과 육신의 감각만 추스리기도 바쁜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편한, 자기 편리에 감각의 감옥에 갇히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늘의 기쁨을 따르는 삶을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실천하고 누리십니다. 바울처럼 나를, 그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바울처럼 나를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기쁨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의 대상이 아직 없어서 그렇게 못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기쁨의 대상을 찾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나를 아무한테나 함부로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중매서 보고 해보면은 막 신앙 좋고 뭐 건강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조건들이 28가지가 나와요.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을 뒤집어서 돌립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런 빌립보 사람들께,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께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서신을 쓸 마음, 온갖 수고와 인편으로 그것을 전해야 될 그런 가치를 느끼셨겠습니까? 질문을 조금 더 바꿉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바칠 때에 바칠 만한 자격이 있고 가치 있고 제대로 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바쳤습니까? 아무나 막 준 거 아닙니까? 아무나 오게, 아무하나 오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색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세상에 몇 명이 구원을 받을까? 때로는 나도 내를 구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나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이겁니다. 기쁨을 넘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대상의 가치는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나에게 주는 어떤 것이라도 어떤 가치 없는 대상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학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의 원인으로 소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누가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됩니까? 격하게 표현합니다. 아무나 내 주변에 닥치는 대로 오는 모두가 나에게 기쁨의 대상입니다. 왜냐?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대상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에 기쁨이 결정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장사를 할 때에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만날 때에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방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 자리가 성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기쁨의 원천을 주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여러분의 성소 heart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나의 GPS는 어딘지 나의 현 주소는 어딘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평안, 감사, 기쁨, 담대, 행복이고 주님 밖에 나가면은 어떻게 좋았던 것도 불안, 불평, 불만, 초조, 원망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